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저는 그 예수 믿기 전부터 그 모든 일에 어떤 자신감 같은 거 뭐 이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누군가로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아본 경험도 없고 또 칭찬 속에서 자라지도 않았어요. 아, 너 잘한다 잘한다 이래야 뭐 더 잘하잖아요. 칭찬도 받아본, 글쎄요, 칭찬을 받아본 기억이 한 번도 안 나요. 뭐 잘하는 게 없었으니까 칭찬을 안 받았겠죠. 뭐 성장기 내내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아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운동을 잘하든지 성격이 좋아서 뭐 쾌활하고 막 그러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주목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성장기의 끝 19살에 예수님을 처음 마음에 영접하고 그 후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제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신앙생활한 지도 몇 년 되지 않았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직 많이 알지 못하던 때 이 목회자로의 소명 때문에 덜컥하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대단한 교회에서 믿음 제일 좋은 청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뭐 입학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어떤 형제는 마태복음을 통째로 외운대요. 네,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마태복음 28장까지 통째로 외우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라고 시켜볼 뻔했어요. 근데 그걸 외운다는 거예요. 외우겠죠. 외우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어떤 형제는 세계 선교에 대한 큰 그림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모든 일과 사역에 자신감들이 아주 넘쳐 보였습니다. 제 성향 자체가 소극적이고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새 저는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서 1년간 강도사로서 사역하다가 목사 고시까지 패스를 했어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진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냥 평신도예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목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 꼬리표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이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거 뭘 해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목사가 된다는 거에 부담이 뭐 너무 막 오기 시작했어요. 부담이 돼가지고 목사 고시까지 다 해봤는데도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가,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과연 이 목사가 되어도 되는가, 이런 물음이 저 스스로에게 이제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교역자로 그때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께 아, 목사님 아무래도 이번에 목사 안수는 못 받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니 왜 안 받으려 그러냐, 목사 안수 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안 받으려 그러냐 이렇게 물으셔서 아,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번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냐, 부족하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이번에 목사 안수 받아라. 근데 그 말씀 중에 부족하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 말씀에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차라리 부족한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실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넘치는 교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이 넘치니까 주실 게 없어요. 오히려 그를 대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이 부활에 관한 까다로운 질문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대답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중에 탁월한 율법사 한 사람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해요. 36절 말씀에 보시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 율법사가 묻죠.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율법사는 이제 논쟁할 준비가 사실은 잘 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37절부터 4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7절부터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있기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율법을 압축해서 요약해 주시는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율법사도 어떤 바리새인도 이렇게 명확한 답을 말했던 적이 없었어요. 수백 개의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 중에 그런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것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하고 까다로웠던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하든, 왜냐하면 서로 논쟁이 된다는 거는 그게 가장 큰 계명이 뭔지를 율법사들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서로 논쟁이 됐던 제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이건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논쟁의 늪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율법사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명확하게 싹 정리를 해 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논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묻는 거예요. 42절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는 율법에 나와 있는 거,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이거 율법사들이고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정답이죠. 자, 그런데 43절부터 44절 보세요.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거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예수님은 45절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손한테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손한테 어떻게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한마디 대답을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끝맺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뭔가를 깨달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은혜를 받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공 분야인 율법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고 예수님을 굴복시키려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이민교회고 또 세부, 이 필리핀 세부라는 곳이 아무래도 거쳐 지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일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계속 보여요. 왔다 가시고 왔다 가시고 여행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어학연수 왔다 가시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구경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경 오신 분이 있어요. 그 제가 주일마다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아, 여기 중에 아무도 구경꾼이 없게 해주시고 다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예. 왜냐하면요, 구경하러 오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참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 여기는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보다 좀 나쁘네, 안 좋네, 뭐 건물도 안 좋고 뭐 아 찬양팀 뭐 그다음 뭐 목사님도 뭐 이런 식으로 이러고 있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굴복시키려고 왔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을 통해서 그들의 지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들의 깨달음, 그들이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이 그들이 이해의 한계와 부족을 철저하게 깨우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부족하다라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내가 뭘 전공했다? 내가 뭘 석사를 갖고 있다? 내가 뭐 박사를 갖고 있다? 그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분야 외에는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강함으로 미련함을 지혜로움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 때 사실 주님은 싱글벙글하세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이럴 때 주님은 싱글벙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해주실 게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채워주실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부족하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